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오직 주님께 있기만 하시고 세상에서 보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화를 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며 보화가 되는 것인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그 본문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말이 나오고, 또 14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대개 그 교회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너무나 기도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또 기도도 아닌 것을 기도라 이렇게 가르치는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좀 민감해지기도 하는데, 제가 이 은석교회 와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횟수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도를 바르게 이해를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다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를 하되 진짜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교회는 기도를 가지고 장난질을 굉장히 친단 말이죠. 뭐냐, 무작정 기도하면 된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하고 있고, 기도를 해도 안 됐을 때에는 그 탓을 몽땅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 돌려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죄진 게 있어서 그렇다느니 아니면 정력으로 잘못 구해 그렇다느니 또 뭔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느니 별소리를 다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분명히 그런 분인데, 만약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면 결국 문제는 기도하는 당신에게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가 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뭔가 하면 어린애들까지도 기도를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 아버지가 아프다고 합시다. 교사가 그 애한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참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진한 아이가 이제 아버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얼마 못 가 죽어버립니다. 그럴 때 어린애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아버지 병을 낫게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되묻는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느냐고는 문제죠. 사실 이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한테 네가 죄지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도를 하되 기도를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정작 그 필요가 딱 해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답답한 마음에 한풀이 하는 식으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해결됐다, 뭔가 그런 답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기도해 오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더라, 이런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긴 하지만 염려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기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를 하는 그런 모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믿지 않는데 왜 기도를 하느냐? 사람이 답답한 마음이 되면은 뭔가 지푸라기 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들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뭐 믿지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니까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사라지더냐?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신자들이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는 또 아닙니다. 기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자가 기도를 하는 것을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간직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기 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달간 뭐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전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또 가정에 뭐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거 위해서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 기도회가 끝나면은 그 기도도 될 걸 믿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만 입을 딱 다물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하는 말이, 뭐 특별기도 한다 해가 솔직히 교회가 금방 부흥되면은 교회 부흥 안 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니 그럼 왜 그런 특별 기도 이런 걸 그런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요즘 교인들이 교회에 관심도 별로 없고 열심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해서라도 교회를 열심을 좀 내게 해보려고 그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디다. 그래 그 목사님이 솔직히 답을 하던데 이게 지금은 교회의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무슨 특별 기도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기도를 하자고 하는 목사도 기도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또 거기에 참석한 교인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30일간 특별 새벽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 끝나면 교회가 배가 돼가지고 부흥될 거다, 이런 믿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또 참석을 해요. 그 기도에 참석 안 하면은 목사가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볼까 봐서 목사 눈치 본다고 기도에 참석 이유가 태반이란 말이죠. 이런 게 지금 교회 현실 실정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내가 시행할 거다,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건 틀림없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네가 시행하겠다. 근데 우리들은 이 약속에 믿음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내가 뭐든지 구하면 시행할 거야, 내가 이걸 기도하면 예수님 그대 시행해가지고 들어줄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 그 말이죠.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비록 성경 보면 그리 되어 있지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은 시행하지 않더라, 이런 불신이 가득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도수표 남발했다 그 말이죠. 될 일도 아닌 걸 갖다가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결국 성경만 이렇게 적어놨더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더라, 그런 체험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은 시행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봐도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 삶에는 그 말씀대로 되어진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만 가득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라는 걸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엄청난 약속인데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도 마음에 와 닿지도 아니하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아, 신자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 이 신자라는 것이 예수께 구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시행해주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뭐 여러분은 과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대할 때에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나에게 내 기도를 시행하시는 그런 약속을 했구나, 뭔가 그 속에서 시행되는 자신감이 들어오고 뭔가 감격함이 생기냐 그 말입니다. 막 그건 예수의 말씀이 있지만 내가 암만 해도 안 되더라는 거, 이런 불신이 우리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이 본문보다도, 오늘 본문보다도 더 믿지 못할 약속이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은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약속입니다. 그건 열두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너희들만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 제자들만 독 마셔도 안 죽는다 그렇게 그 말씀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다 이런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다. 귀신 쫓아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귀신도 못 봤으니까 뭐 쫓아내줬겠지만 귀신 쫓아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은, 예수님 말씀 진짜라면은 그렇게 돼야 되죠. 뱀을 집어도 괜찮을 것 같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뱀은 그냥 뱀, 독사를 말하는 겁니다. 독사를 집어도 안 물리고 물려도 괜찮을 것 같냐 그 말입니다. 또 독을 마셔도, 농약을 마시고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 이건 예수님 약속이니까 나는 독을 마셔도 안 죽어, 그런 사실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 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괜히 또 제 말이 약이 올라가지고 저녁 가서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내일 아침 신문밖에 나는 게 없어요. 은속계 암흑의 성도가 성경 말씀 시험 죽었다 이런 기사밖에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요 이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도 안 믿습니다. 목사도 못 믿고 신자도 못 믿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는 것이야 뭐 지금도 여기저기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독사를 집어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한다 이걸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이걸 성경이다, 이건 주님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목사도 신자도 이런 말씀이 서로가 안 믿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이런 약속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신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곤란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을 목사가 가르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신자도 도저히 이런 건 믿을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목사한테 물어보는 것조차도 피해버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입장을 봐주는 얘기죠. 결국 모두가 다 뭐냐면 성경에 되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이 뭔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말씀과 약속을 믿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서도 난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을 하더란 얘기죠. 이게 바로 신앙의 나약함입니다.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이건 실제로 그런 얘기 아니고 제가 전에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식할 수 없으니까 담기타기로 하고, 어쨌든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은 실제로 먹으라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약속이 뭔가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 헤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내용도 없고 신앙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빈 껍질만 둘러쓰고 있는 그런 믿는 자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큰일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을 너무 매도한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한번 되새겨보자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 자신감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더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연약한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나약한 그런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보다 큰 것이라는 건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감히 사람이 예수님이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사람이 예수님이 일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뭔가 신자의 엄청난 그 능력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우리가 성경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적도 많이 행하셨고 뭐 또 병 고친 일도 많이 있고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일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병자를 고친 일을 할 것이다. 이적을 행하는 일을 할 것이다. 뭐 성령과 장사꾼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병 고치고 이적 행하고 그런 식으로 이것 하나하나 떼어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 오신 것이 병자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였습니까? 분명 아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럼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일이죠. 예,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오직 십자가의 죽으신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뭐 바로 십자가 죽으시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어린아이 태어나셔가지고 목수 아들로 30년 살다가 또 3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행하다가 십자가 죽었습니까? 너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라면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뭐 오늘 당장 하늘서 오셔가지고 날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으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예수님이 하늘서 오셔가지고 날 죽여라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세상이 예수를 죽이겠습니까?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입니까? 못 죽이죠. 왜 못 죽입니까? 하늘서 왔는데, 예. 하늘서 왔는데 어떻게 그분을 죽입니까? 하늘서 왔다면 분명히 사람이 아니다 생각할 것인데, 메시아 생각할 건데, 자기들이 메시아 여기는 그 예수를 죽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셔야만 했던 것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죽으셔야 되는 그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모든 일을 짊어지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들 곁에서 살아가야만이 유대인들이 단순한 사람을 여기고 메시아를 몰라보는 그런 무지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병 고치고 이정해 이건 다 뭡니까? 그것도 다 예수 행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병 고치고 기적 행하신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다가 지금 너희가 보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이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오직 하나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일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뭐라 하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건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2절 말씀을 다시 풀이를 해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할 것이요 이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그 뜻이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대개 믿음을 말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믿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믿음을 갖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일을 위한 것 거기에다가 믿음을 갖다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것으로 말하지 말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재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이 진짜 우습게 돼버립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사먹지만 이런 건물도 못 사가지고 한 기도하고 있는데 재벌들이 이런 걸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우습다 하지 않겠습니까? 수백 갖고 주무르는 그 재벌들이 사먹 가지고 기도하고 빌빌댈 때에 야야 차라리 나한테 빌어 내가 줄게 이렇게 조롱해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가 하는 걸 보면은 교회 스스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스개로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능력의 힘입니다. 내만이 아니고 세상 그 어떤 힘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걸 하기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재벌도 못하는 것을 하기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고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재벌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 남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 그 일이죠. 그 일을 재벌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못하는 거죠. 한국가의 권력을 지고 있는 대통령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돈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그들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약자를 치고 누르고 헐뜯고 공격하는 그런 일을 얼마 서슴지 않고 합니까? 요즘 대선 그 후보자들 말하는 거 보세요. 서로 상대방 죽이기입니다. 너 죽여야 내가 산다 아닙니까? 내 권력 얻기 위해서.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재벌 자기 그 돈 지키기 위해서 약자를 누르고 치는 일 대반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이런 세상에서 능력을 산다는 게 뭐냐? 그 신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처럼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 것 지키고 내 살기에 살아가는 굳이 믿음이란 게 필요가 없어요. 자기 능력 기술 배우고 돈을 벌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세상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찬다 그 말이죠. 그게 뭐 지금은 내 갖고 있는 건 모자랍니다 이거란 말이죠. 지금 살고 있는데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 부르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 세상에 볼 땐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이 신절한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신을 위해 산 분이 아니었죠. 오히려 오로지 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산다는 건 둘째로 치고 우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도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뒤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행한 일을 하게 될 것이 해놓고는 너희 스스로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이래서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 이 말은 믿는 자로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시행하겠다,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도 주님의 이름만 들먹이면은 다 줄게, 다 이루어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맞게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에 맞게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으시는 것이었는데 우린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 한번 살기 위해서 내 필요한 것 챙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한 일에 걸맞은 것이 아니란 얘기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아버지께 나갈 수는 있습니다. 무엇인지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가 과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하신 일과 어울리는 것이냐 이걸 살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한 것은 사람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결국 뭐냐면은 너희가 하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보다 큰 것도 한다, 하나님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 아버지가 너희들 안에서 시행할 거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힘으로 하는 일이라면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뿐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할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뭡니까? 주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주님의 능력이죠. 결국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건 누가 못 말린다는 얘기예요. 성령 일을 말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살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는 자로 살아간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다. 이게 신자의 능력이다.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걸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보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살피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내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신자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이보다 큰 일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뭐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신자가 예수 믿어가지고 잘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잘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기도와 병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 나은 것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 복이 아니고 병 나음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란 얘기죠. 병 나든 안 나든 신자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능력이다. 이게 바로 신자의 능력이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신감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해도 안 되더라. 이러한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그저 힘없이 맥없이 나약하게 교회만 다니다가 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 되어야 된다 이걸 생각할 때 바로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성령이 오시고 믿음이 주어졌다 이걸 생각할 때에 힘이 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길에 약속되어 있는 걸 믿을 때에 우리 신자는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없어도 능력과 힘 있는 자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이게 이 땅에 이기지 못하는 신자다. 그게 능력이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럴 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뭔가 어떻게 살아볼까 살아야 된다 여기에 골몰하면은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은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산다 이것이 아니고 그저 내 인생은 죽기 위해 사는 것이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이다. 세상과 이곳 상관없이 나는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뿐이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게 진짜 신자의 능력으로 염려와 근심이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어울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따라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 붙들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게 바로 복된 신자의 삶이다. 이걸 다시금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인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내 갈 길은 무엇인가?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분명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었다.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시인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의 일만 생각하면은 참으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고민만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자식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어떤 자식으로 커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은 근심이 안 될 수가 없고
내 살아가는 일을 두고 생각하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 주시는 그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 행하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큰 일은 내 한 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것,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다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큰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 길을 내 길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안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처럼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하기를 소원하면서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